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5월 원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원례 강좌 그 강사로 오신 오강남 교수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 공부하시고 카나다 리자이나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또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인문학 서적을 내는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강남 교수님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도덕경, 또 장자,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인데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책들이 15년, 10년 이렇게 됐는데도 거의 베스트셀러급, 또 스텔셀러라고 할까요? 꾸준히 나가는 아주 저 우리나라 인문학의 저자 가운데서는 아주 예외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그 오강남 교수님이 생각을 아주 차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깊게 이렇게 천착하실 뿐 아니라 그를 누구나 알기 쉽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와닿게 그렇게 쓰시는 그런 귀한 저자라고 이렇게 생각되죠. 저희 CR재단의 저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가 오강남 교수님 말씀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섯 위영무 선생의 사상을 세계 종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 경청해 주시고 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넉넉히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그런 말을 강연을 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은 그 농담으로 시작하고 그 동양 사람들은 강연을 시작할 때 이제 용서를 비는 그걸로 시작한다는데 저는 서양식으로 할까 이 동양식으로 할까 지금 그런데 오늘은 정말 동양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다섯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주셔서 제가 사양을 했는데 이 박 목사님이 한국 올 때마다 뭔가 얘기하라고 저는 다섯 선생님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꼭 뭐 다섯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 저 다섯 그 아니라도 뭐 아무거나 저기 최근에 연구하는 거가 있으면 그냥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다섯 선생님의 사상을 세계 종교 사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요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 들어보셨겠죠? 도마복음에 입각해서 한번 다섯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한번 같이 조명해 볼까, 대조해 볼까, 혹은 그 그런 생각에서 오늘 했는데요. 제가 이왕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에 한 부분 읽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한국이 낳은 특별한 종교 사상가입니다. 다섯 학회 회장 정양모 신부님께서는 인도가 석가를, 중국이 공자를, 그리스가 소크라테스를, 이탈리아가 단테를,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독일이 괴테를 각각 그 나라의 걸출한 인물로 내세울 수 있다면 한결애가
이게 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꺼진 건데요.
이제 나.
예, 고맙습니다. 이런 그 각 나라의 그 걸출한 인물이 나왔으면 한결애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분이 바로 다섯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은 그 다섯 강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섯 선생님이 우리말이나 한문의 그 어원을 밝힘으로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종교적 정신적 뜻을 찾아내시는 것을 보면 가히 세계 어느 누구도 그 면에서는 따를 수가 없는 그런 독자성을 보이시지만 또 그의 삶과 가르침을 세계 종교 맥락에서 보면 여기저기 구조적으로 그의 사상과 비견될 수 있는 상대는 혹은 대조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도마보금과 비교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섯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 중에서 우선 몇 가지를 들어 그것이 세계 종교에서 특히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는 도마보금과 관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다섯 사상을 세계 정신사의 지평 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지금 다섯 사상을 이제 조금 전에도 박재순 박사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은 세계에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지평 위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의 일단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다섯 사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동서의 융합이다 혹은 동서의 중간 어디다 혹은 동서를 어우르다 혹은 통섭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이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섯 선생님은 동서의 문제보다는 이 동양 종교냐 서양 종교냐 이 문제보다는 이 가장 깊이 들어간 모든 종교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거기를 다루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깊이 들어간 그 자리에는 사실 동서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그 페레니얼 필로소피 필로소피아 페레니스라는 그런 라이프니츠가 한 말을 영원의 철학 이런 말을 쓴데 요즘 그 철학자들 중에는 이걸 안 좋아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영혼의 철학. 이건 뭐냐면 모든 그 철학 사상이라든가 종교 사상 그 전통 속에 가장 밑바닥에는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영혼의 철학, 페러니얼 필로소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섯 선생님은 그 부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박재순 그 박사님이 쓰신 이번에 이 책하고 저 박영호 선생님이 쓰신 책하고를 많이 제가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이용하면 다섯은 옛날의 사상과 오늘의 사상 동네의 정신과 서의 정신이 모두 한 정신이라고 한다. 전체 하나의 자리에 서면 동서고금의 구별이 없다. 제가 여기에 찬동합니다. 이 동서의 문제보다는 그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 소크라테스가 거기 들어갔으면 소크라테스와 만나고 도마의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 그 예수님과 다섯 선생님이 만나고 또 무슨 뭐 퍼티뉴스가 그런 말을 했으면 포트리스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 다섯 스님하고 만나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제 그 이번에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제가 정말 무자의 그 조심스러운 것이 여기 다섯 전문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틀리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토론할 때 저기 좀 고쳐주시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제가 다섯 선생님을 못 뵙는 게 저도 그 천추의 한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박재순 박사님의 글에 보면 다섯 선생님을 뵙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다섯 선생님을 뵐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뵐 수 있는 그런 나인데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뵙지 못한 것이 소소히 그지없는 일입니다. 제가 함 선생님은 여러 번 뵙고 또 함 선생님은 또 캐나다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한번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섯 선생님은 그때는 그 제가 소문을 못 들어가지고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좀 옛날에 그 박영호 선생님이나 박재순 교수님 만났으면 정말 저도 이저 유인문 선생님 만나뵀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도마복음에도 있어요. 도마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복음을 사실은 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 나와가지고 뭐 이 연휴 지난다는 나오는데 이 책 뚜껑은 나왔습니다. 이게 도마복음인데 또 다른 예수 도마복음 프 이렇게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에서도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나를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유영무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말씀을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좀 지나가서 불교에서도 인간이 진리를 필요할 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난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난 여러 부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에는 여러 부처님이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여러 부처님이 있었고 앞으로도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난 이후 아직 아무 부처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것만 보아도 부처님이 나타나는 시간이 간격이 무척 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나타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의 진리를 귀담아 들으며 깨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바타로 해가지고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그 기회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천재 인류의 그런 기회입니다. 장자에서도 성인들이 나타나 우리를 일깨우는 일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성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 성인이 날 때까지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리 긴 시간도 사실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이 나타나고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큰 특권으로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세 가지 행운 중에 하나가 바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이 이 땅에 났을 때 우리가 뵙지 못한 게 얼마나 하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박영호 선생님은 정말 특별히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재순 박사님도 여기서 그 저 유영보 선생님 뵌 분이 얼마 몇 분이 되세요? 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섭섭해서 뒤에다 붙였는데 물론 예수님이나 기타 성현들처럼 위대한 스승을 직접 뵙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무한한 특권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처럼 그들이 남겨놓은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직접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깨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뭐 꼭 그 저기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가르침을 배울 준비를 갖추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그 이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의 수단이 직접 듣고 그 무릎 아래서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는 물론 그게 좋은 거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는 옛날보다는 그래도 더 여러 가지 그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수단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글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또 뭐 그의 생애를 단분히 봐서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섯 선생님을 못 뵌 것이 약간 섭섭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이 나는 것이 이제 박영우 선생님 같은 분이 그 직접 뵙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박재순 박사님 같은 분이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고 다섯 학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섯 선생님의 사상을 퍼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다음에 그 다섯 선생님의 그 사상이나 생각 중에 제가 저에게 특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뽑았습니다. 다음에 해원. 잘 안 들려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모든 종교에서는 사실 큰 종교를 뭐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일이 요즘 더 유행입니다. 이렇게 이런 계층, 저런 계층. 뭐 어떤 학자들은 모든 종교에 여섯 가지 계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세 가지 계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걸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면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거기 나온 첫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엑소테릭입니다. 엑소테릭 계층. 엑소테릭 층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현교라고 할 수 있어요. 현교. 현교의 가르침. 그리고 그 밑에는 에소테릭 가르침이에요. 에소테릭. 그것은 우리말로는 미르교, 밀교, 미르교 이런 뜻입니다. 비밀의 종교. 도마복음은 처음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섯 선생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 비밀의 말, 비밀이라서 뭐 절대적인 무슨 뭐 시시할 그런 비밀이 아니라 하여튼 어려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가르침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스테릭 그 표층적 저는 뭐 표층 종교 이렇게 하는데 표층적인 그 종교는 주로 뭐냐면 우리가 빌어가지고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든가 빌어가지고 우리가 딴 세상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주로 표피적인 종교 혹은 문자주의적인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다음에 에스테릭 밀교적인 것은 뭐 복을 받는다 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일종의 그 신비적인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에스테릭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의 그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층의 종교가 있는데 뭐 말할 것 없이 다섯 선생님은 이 에스테릭 티칭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저기 종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이 알려진 정의 중에 하나는 종교는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영어로 해서 means for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을 위한 수단이다. 그 transformation, ultimate transformation을 했는데 transformation 종교를 transformation 하는데 물론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 좋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이런 식의 변화 이런 식의 transformation을 강조한 것은 esoteric 아까 말한 좀 더 exoteric 그 현교적인 그 표피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사람 전체가 전 인격이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이 다 변해가지고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사실은 에스테릭 밀교적인 미리적인 밀교라고 하면 불교의 밀교가 있기 때문에 혼돈하기 쉬운데 미리적인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섯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에스테릭 레벨로 내려가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혼이라는 생각인데 다섯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결혼을 푸는 해혼이 있어야 한다 하고 스스로 52세 때 해혼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집 없으심을 부러워하시면서 가출을 하셨다고 하고 또 이와 같은 사상이 근데 도마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 있는 걸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홀로이고 택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와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신데요. 제가 여기에 그 해설을 붙인 겁니다. 도마복음에는 계속 홀로된 혹은 홀로섬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됨, 단독자, 홀로인 자와의 홀로됨, alone with the alone 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16절 풀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홀로라는 뜻의 그리스어 문아코스에서 영어의 수도사라는 몽크 혹은 수도원이라는 모네스트리라는 낱말이 파생되어 왔다고 한다. 모두가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어 행복하고 되어야 행복하고 그래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성경에는 사막에서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홀로 금식 기도를 하고 바울도 사막에서 2년간 홀로 지냈다고 한다. 사막은 하늘과 모래뿐 그 외에 아무 새도 매일 필요가 없이 홀로 지내기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제가 좀 덥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토마스 몰튼도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가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참된 종교인으로서 실행해야만 하는 마땅한 도리인가 도리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이 사막이라 할 때 이 사막은 결국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정신적인 자세라는 것이 뭐가 잖아 이렇게 사막은 아무것도 메이지 않는 그런 실제로 사회를 등지고 산이나 사막으로 나가 독실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정신적 사막을 만들어 그 속에서 수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더욱 훌륭한 일일 수도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 사는 출세간의 삶을 강조한 것에 반해 유학자들,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학자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격물치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가족 선생님의 그 사상이나 삶이나 해가지고 제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고, 참고 안 되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나은 것처럼 간디도 어려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40대 후반에 이르러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브라마차리아, 브라마차리아라는 것은 브라마의 삶인데, 그건 결혼 안 한 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실천입니다. 그걸 실천함으로써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금욕적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섯 이영모 선생님도 결혼했으니 해혼해, 이건 제가 그 도마복음 책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또 되풀이 됐습니다. 네, 예언자 중에 결혼에 대해서라는 그 장이 있는데, 거기도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 있잖아요. 제가 이걸 번역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속박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이 두 분 영혼의 해변 사이에서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한쪽 잔에서만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한쪽의 빵 조각만을 놓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각각 혼자에게 하십시오. 전문고 줄들이 비록 같은 노래로 함께 어울릴지라도 모두 각각 혼자이듯이 재미있잖아요. 그 서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어 놓지는 마십시오. 저 위대한 생명의 손길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게 저 홀로 서라, 홀로 있어라. 다음, 삶은 놀이라 하는, 이거 삶을 놀이로 보면 다섯 선생님의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섯 선생님은 삶을 놀이라고, 이 세상의 삶을 놀이. 다섯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잠을 자고 일하고 깨어 활동하는 것을 죄다 놀이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면 말끔히 놀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묶고 묶이는 큰 짐을 크고 너른 한데, 이건 그대로 썼기 때문에 너른 한데에다 다 실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놀며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종당에는 이 몸까지도 벗어버려야 한다.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몸이 되어 빈탕한데는 다섯 선생님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빈탕한데로 날아가야 한다. 빈탕 한 대 맞춰 놀이. 이게 공여 배향입니까? 여공 배향입니까?
여공 배향.
배향. 네. 여공이. 네. 어떤 데는 공여라고 하고 어떤 데는 여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네.
저는 여공 배향으로. 네.
여공 배향. 네. 몸성이 몸노이 나탈 퇴희. 이게 이제 유영모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 우선 도마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이상한데, 마리아가 예수께 물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내 제자들은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땅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땅을 되돌아 달라 하니 그 어린아이들은 땅 주인이 있는 데서 자기들의 옷을 벗고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두귀가 밝은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 희한한 거예요. 그 저기 제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남의 땅에서 놀다가 땅 주인이 가라 그러니까 옷을 훌렁 벗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 유영보 선생님을 읽기 전에 쓴 그 저기 해설이고 밑에 붙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제자들을 어린이라고 한 것을 보아 이 장면을 우리말에 더 익숙한 말로 고치면 그 아이들이 남의 집 마당 같은 공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와서 이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주인 앞에서 옷을 벗고 그 집 마당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세상, 영어로 해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런 표현이 이 세상을 떠나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그 침례,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잖아요. 요즘은 세례를 주지만 처음에는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받고 새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영지주의나 그리스 사상 전반에 걸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남의 집 마당에서 마당 같은데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놀러 와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때가 되면 다시 몸을 벗고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시인 천상병의 시 위천의 마지막 구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를 연상합니다. 제가 이걸 썼는데 이 도마보금 그 다저 선생님 글을 읽다가 이 사실 책에 나올 때는 다저 선생님 말을 인용을 다시 좀 넣었습니다. 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와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보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더욱이 어머니가 해가 길어졌으니 집으로 돌아오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가라고 하니 그냥 떠나갈 뿐 아니라 옷까지 다 벗어두고 간다. 그야말로 적수공문이다. 이 세상에서 놀면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몸은 나갈 것도 없고 그동안 얻은 모든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을 모두 거추장스러운 헌옷으로서 미련 없이 모두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다. 떠나서 우리의 원초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곧 귀향이다. 귀일이다. 이것은 놀다가 간다. 뭐 이 세상을 놀다가 이제 저 남명으로 내려가는 그 장자의 소유유와 비슷한 그런 감이입니다. 다저 선생님은 죽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죽어 막음 이래 죽어 막음 이 세상에 다 있던 걸 죽어는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게 죽음이다 이런 뜻. 여러분 뭐 다저 선생님 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다음에 다저 선생님 중에 그 생각 중에 중요한 것이 가운 찍기인데요. 가운데 찍는다 했는데 가운 찍기. 이 혹시 모르신 분은 가운 찍기라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요게 가운 찍기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인데 기억은 하늘이고 니은은 땅인데 그냥 기억 니은이네 하늘과 땅보다는 기억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 니은은 발바닥처럼 이렇게 땅이 이렇게 한 그 땅을 하는데 요 가운데 하늘과 땅 가운데 정중 혹은 시중 이 중용에 말하는 그 중 요것이 가운치기라 이런 얘기인데 가운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혹은 이것과 저 사이의 모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거와 미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중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섯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장하지 말라. 지나간 일은 허물이다. 나도 조상보다 낫다. 수는 누구요? 나는 누구냐? 죽은 이들은 가만 누워두어라. 족보를 들추고 과거를 들추는 것은 무력한 증거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연애하지 말라. 이런 그 시간적으로 말해서 현재를 영원한 이제. 이 영원한 이제란 말은 이게 그 수로입니다. 중세 모든 그 신비주의자들이 다 같이 말한 게 영원한 이제. 그거를 라틴말로 nunc eternis 이런 말을 쓴데, eternal now. 근데 다섯 선생님은 계속 영원한 현재, 영원한 이제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수 선생님은 그런 그 모든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그 통찰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 52절에 보면 도마복음에 대해서 좀 그 혹시 그 인수하지 않은 분들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마복음은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 기독교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래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에스테릭 갈래, 그러니까 밀교적인 그런 갈래인데 이 갈래가 이 현교적인 그 갈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흉하고 너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은 교회를 통한 내가 무슨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3세기, 4세기 가면서 이거 이런 복음서들은 안 된다 하고 네 가지 복음서만 딱 골랐어요. 그 네 가지가 우리가 다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인데 그 이레네우스라는 그 신부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동서남북이듯이 네 개만 있으면 됐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 버렸는데 이 버려 저 그 정경에 넣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파기처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파기처분을 했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사원에서는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모래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기 쉽도록 그 뭐 바위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찾으러 갈 그 기회가 없었든지 그냥 그대로 묻혀가지고 1600년 동안 그대로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다음 1945년에 어떤 농부가 뭐 이렇게 캐다가 그게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열쇠 묶음으로 된 책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농부에게는 아주 큰 실망이었어. 그게 무슨 뭐 금이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농부는 그 열쇠 문에 대한 그 문서가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 꿈에도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52가지에, 52개의 그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무슨 복음서들이에요. 빌립보금, 뭐, 도마보금, 이집시안 보금, 이집트 사람들의 보금, 진리보금, 뭐, 이런 보금서들이 있는데, 이런 보금서들은 정경에 못 들어갔어요. 아까 말한 네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하라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보금서 중에 제일 잘 보관이 되고, 또 가장 그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마보금인데, 도마보금은 예수님의 어록만 들어있어요. 행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났다, 뭐, 어떻게 죽으셨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다, 뭐, 재림, 저기, 승천하셨다, 재림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말씀만 14마디 말씀만 있어요. 114마디. 100에서 114절 밖에 없는 그런 그 어록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마복음은,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어떤 층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보다도 더 오래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 뉴에는 예수 세미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세미나 이런 사람들은 도마복음을 제5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 낸 중에 Five Gospels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제5복음서. 다섯 가지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은 뭐, 그, 예수 세미나 한 사람들 들어보셨죠?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백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정말 말했으면, 했을 것 같으면, 빨간색으로 이제 고치라고. 예, 말했을 것 같지만,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핑크로 하고, 이건 말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싶으면 그건 회색으로 치라고, 이건 절대 예수님이 말했을 수 없다 하면 까만 걸로 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색깔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 새카매요.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도 없던데. 근데 도마복음은 꽤 많이 있어요. 빨간 색깔이.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도마복음서의 말씀은 어느 경우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일 수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그 차이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예수, 저 사복음에 나온 그 복음서에는 계속 예수님을 따르라, 뭐 예수님을 믿으라, 뭐 예수님을 배우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자꾸 믿으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 어떻게 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믿으라 믿으라 그러는데, 이 도마복음에는 믿음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당신을 믿지요 하는 이런 그런 의미의 믿음이 한 번 딱 나왔을 뿐이지, 믿으라 뭐 이런 말이 전혀 없고, 계속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90번이 뭐냐면 깨쳐라, 깨달으라. 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그노시세 아우톤 하잖아요. 그노시세 아우톤, 그노시에 알라, 깨달으라, 이해하라, 그거예요. 이 힌두교에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계속 깨달으라, 이해하라 한 거였는데, 그 같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뭐 행위로다가 구원을 받는다, 혹은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신을 사랑하는 걸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합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힌두교나 불교에는 그대로 남았는데, 기독교에는 아까 말한 대로 깨달으라, 뭐 이런 그 신비주의 전통을 억눌렀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기독교에서는 이 전통이 거의 무시된 그런 전통이라고 보죠. 근데 유영무 선생님 같은 분은 어떻게 그런 그 전통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그런 전통을 회복시키신 분.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가운 찍기, 거기서 과거와 미래 그 가운데 just now, eternal now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4명의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모두 주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산 사람은 무시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산 사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앞절의 연장선에서 앞절의 이런 여러분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아실 테니까, 앞절에서 51절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정신을 팔지 말고 그 미래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고, 지금 52절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중요시하라는 말이라 볼 수 있다. 둘 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hic and nunc 이런 마틴 말인데 강조하는 겁니다. 24명의 예언자들이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던 히브리 성경 중 예언서의 수와 동일한 숫자이다. 뭐 이런 말은 그냥 지나가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산 사람을 무시하고 과거의 예언자들, 즉 죽은 사람들을 들먹이는가 하고 나무란다. 이 말은 과거의 예언자들이 한 말보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 혹은 전에 예언자들이 아니라 지금 그가 더 큰 관심을 집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중세의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 이 가온찍기를 라틴 말에 가장 가까운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서양 신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시덴시아 오포지토리입니다. 콘시덴시아 오포지토 제가 썼죠. 콘시덴시아란 말은 융합, 합. 오포지토르는 그 반대, 반대 일치, 반대 융합. 서양의 보통 그 사고 방식은 서양의 사고 방식보다 아까 그 표층적인 사고 방식, 동서양보다는 하든 표층적인 사고. 동양 똑같아요. 동양에도 이런 그 이런 밑에 층이 많긴 하지만은 동양에도 표층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표층적인 사고 방식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뭔 생각하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냐냐로 따져요. 영어로 either this or that 하는 냐냐로 따져요. 제가 그걸 통속적인 말로 해서 냐냐주의라고 그러는데 냐냐주의가 이 상식적인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냐냐. 네, 냐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both and나 neither this nor that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장자로 말하면 그 원숭이들은 냐냐주의에 속한 거고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조삼묘사에서 원숭이 기르는 사람은 이 둘을 다 본 사람 양행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both and 혹은 neither nor 예, 가온찍기라는 것이 저에겐 그런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해준 그런 말입니다. 엉뚱할지 모른데 제가 정말 공자님들 앞에 문자 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자꾸 말이 더듬거리는데 나중에 얘기할 때 좀 말씀해 주시고. 나는 살과 피를 먹고 바서 선생님이 뭐라 한다면 동식물이 생물이로 돼 중간생으로서 남의 먹이가 되는 양식이 됨같이 사람의 혈육도 참신과 참삶을 위하여 먹이가 되어야 한다. 혈육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보다 우리 혈육이 우리 몸과 피 우리 몸이 육신이 죽어서 다시 계속 사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은 먹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양식 삼아가지고 먹어서 새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게 다섯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도마복음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다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죽은 것을 먹는 날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을 한번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을 먹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앞서 17절에서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로 괴를 갖춘다. 우리가 깨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죽은 것을 먹어도 그 죽은 것이 우리의 생명에 새롭게 동참함으로 재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이건 제가 붙인 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죽은 상태에 있던 옛 사람을 먹고 그것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해설하고 사실 유영무 선생님의 그 말씀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모든 종교에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If you die before you die, you will not die when you die.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서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없애면, 죽으면 이 육신이 없어져도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 육신을 먹고 새로운 삶이 나온다 하는 것은 다섯 선생님에게 특별히 나오는 얘기고 또 제가 보기에 도마복음에서 그 사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죽어서 다시 살다 다섯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종교의 핵심은 죽음이다 아까 죽어 마금이라고 했죠 죽는 연습이 철학이고 죽음을 없이 하자는 것이 종교다. 죽음의 연습은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 도마복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 안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 속담이라 그래요.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서 힘센 사람 묶어놔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여기서 힘센 사람이 뭔가? 제가 볼 때 이 힘센 사람이라는 것은 그 둘째 줄에 저런 문맥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 말은 사실 그 저 공간복음이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의 해석은 뭐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셋째 단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 우리는 아무런 저런 맥락이 없이 달랑 이 한마디만 딱 나와 있는데,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도마복음 전체의 기본 정신에 따라 내면적인 변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값진 것을 되찾아올 수 있으려면, 힘든 사람을 묶고 그 집에서 값진 것을 털어올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힘센 자를 결박해야 한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힘센 자란 결국 우리를 소나기에 넣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 제나 우리가 본래적인 자, 본래적인 아니라 이저 변화되지 않은 자. 이 자아와 거기에 따르는 욕심, 정욕, 무지, 자기중심주의, 충동, 악한 성향, 악습 등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잠재된 값진 삶을 진주를 되찾아올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뭐 우리 이제 다 잘 아는 얘기인데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자, 이고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나 유교에서 말하는 무사라는 것도 이런 이기적 자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했다. 작은 목숨, 그러니까 영어로 소문자 라이프, 이 소문자 셀프를 구하겠다고 안간힘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큰 목숨, 대문자 라이프, 대문자 셀프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의 작은 목숨, 작은 자아를 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 큰 자아와 하나가 되어 그것을 찾게 된다. 작은 자아 소화를 줄이고 대야, 신하, 다섯 선생님이 말하는 뭐죠? 저기 월라, 혹은 월라 그랬는데 경상도 말에 월라는 얘기인데 얼라 혹은 뭐 참나 이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 그 진화 대야 혹은 뭐죠 이런 거에 그 반대되는 것이 다섯 선생님이 좀나라는 뜻 좀나 소화 그 참 기가 막힌 단어 같아요 그 좀생 같은 나 이런 그 좀나 이런 얘기 쓰는데 하여튼 이 나의 작은 몸 작은 자아를 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 큰 자아와 하나가 되어 그것을 찾게 된다. 작은 자아 소화를 죽이고 대야 진화로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의 역설적 진리를 체득하라는 것이다. 내 안에 의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를 쫓아낸 장자에서 말하는 오상화 장자의 2장에서 나오는데 오상아 나를 여인 나의 그 소화를 죽임, 소화를 죽이고 그 상, 상이란 게 저 문상 갈 때 한 때 그 상자잖아요. 내가 나를 여임하는 체험. 이것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귀신 쫓아냄의 깊은 뜻이 아닐까. 이 귀신 쫓아냄이란 말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 죽음과 이 생명이라는 건 언제 붙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중요한 전통 종교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뭐냐면 죽고 살라, 죽음과 삶, 죽고 부활하라,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 전통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아까 그 엑소테릭, 그 표피적인 종교로 해석하면 내가 몸이 죽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옛날에 그 장생불로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현교적인 그 지금 미안합니다. 이 저 미리적인 에스테릭 레벨에서는, 심층 레벨에서는 거의 모든 유가 다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옛 너의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라. 옛 너가 이제 소하고 새로운 나가 지나 돼야 이런 올라 이런. 하나 이거는 뭐 다섯 선생님이 계속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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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시작해서 종당에는 하나로 돌아간다. 대종교가나 대사상가가 믿는다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다 하나를 구하고 믿고 말한다는 것이다. 신선이고 부처고 도고 도를 얻어 안다는 것은 다 이 하나가 뭐 이 하나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로 그 힌두교 중에 베단타 학파가 있어요. 베단타 학파 중에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라는 게 있어요. 아드바이타 아드바이타라는 non dual이에요. 아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산스크리트 말하고 히라브하고가 거의 같아요. 우리하고 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카나다 가서 산스크리트를 배우니까 와, 히라브하고 너무 뭐 문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단어도 비슷한 거예요. 아란 건 노란 에이티즘 할 때 아고 드바이 한 건 두얼이에요. 두얼 아드바이타 한데 난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원이라는 말을 쓰지 못한 것은 원하면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교에서 말해서는 불이라는 말이 계속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면 하나인데 이때 뭐 영어로는 뭐냐면 one without second 이런 말을 써요. one without second 두 번째라고 없는 하나. 그러니까 그걸 또 좀 더 철학적인 말로 하면 totality 전체 뭐 이런 말을 쓴데 이런 사상은 모든 신비주의 종교에서 다 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선생님도 말할 것 없이 계속 하나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걸 가장 힘차게 외친 분은 물론 차이는 다 있지만 플로티누스하고 플로티누스 아시죠?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데 이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 플로티누스에서 서양의 모든 신비주의가 흘러나왔어요. 기독교 신비주의는 프로티누스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 프로티누스가 강조한 게 뭐냐면 토헨, 히라브로 토헨 해가지고 the one 이런 말이에요. 하나, 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뭐 동서 뭐 아우른도 할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기대했으면 다 같이 하나를 얘기하고 자 예수님 그 도마복음 뭐냐면 어느 사람이 예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형제들에게 저의 아버지의 유산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나를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나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둘을 불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재산 나눈다 이 뜻이 아니라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를 원하는 사람이다. 재미있는 것은 도마복음은 그 예수님이 뭐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할 때 그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앉아있고 뭐 유치원 정도 애들, 뭐, 국민학교 2, 3학년 애들이 막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달려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총회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도마복음은 그런 말을 싹 없애고, 그, 나서 8일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총회 갈 수 없다. 왜 나서 8일이면, 유대교에서는 8일째 할례를 받아요. 그때 이제 남녀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구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 둘이 아닌 상태. 그때가 돼야만 천국에,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걸 도마복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뭐 하나를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덕경인데, 이 도덕경 28장에 보면, 아, 39장에 보면, 아, 도덕경 28장.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나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석적이고 이범적인 세계관에서 해방되어 근원으로서의 하나를 하나로 돌아감으로써 양면을 동시에 보는 통전적 초이분법적 의식 구조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보도주의, 야냐주의한다. 이처럼 하나 혹은 하나됨을 말할 때마다 노장 사상을 생각하게 된다. 노자 도덕경 39장에 보면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 영리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하고. 골짜기 그러니까 얼굴 생각이 나네. 유영무 선생님 얼굴은 얼의 골짜기라고 얼이 온갖 것 하나를 얻어 자라나고, 왕과 재우는 하나를 얻어 세상의 어른이 되고. 와, 여기 보니까, 어른은, 그, 어리 들어있는 이가 어른이에요. 모두 하나의 덕입니다. 이 하나에 대해서는 뭐 너무 중요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없이 계신 혹은 불이 직무 혹은 원일물 부자 불이 부자 유친 이런 생각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그 여기 따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이 뭐라냐면 아들이 화남에 아버지도 화나시고 아버지 또 절로 아들을 화나게 하심 해 계심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도 화나시고 아들도 화나시고 아들이 화나니까 아버지도 화나고 아버지가 이렇게 화나시다 빛을 영광 빛 영광 이런 말을 했는데 도마복음 7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통나무를 쪼개십시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돌을 드십시오. 거기서 나를 볶으십니다. 제가 해설한 것이 이 절에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도마복음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우주적 나, 카스믹 아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한 그 공통적인 신성, 하나님, 참나를 가르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전에서 본 것처럼 천도교 2대 교주 최시영이 선생님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제사임을 강조한 향하서위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천주 인내천 하늘님을 모신 내가 곧 하늘님이다.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곧 자신에게 대한 제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그 도마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 우리 인간 전부 다가 사실 하나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어머니 왼쪽 입구에서 나타나자마자 큰 소리로 하늘, 손을 들고 하늘 위와 아래에 나밖에 존경시 없다. 천하, 천상 천하 유하 독존. 근데 존할 때 그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영호 선생님은 이 존귀하다는 말 대신에 있을 존자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찬가지 사실.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절대자예요. 그 절대자니까 나 외에는 딴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장 그 종기를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할 수도 있고, 나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도 한 개인으로서의 아기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초개인적 자, 참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이런 신적 요소를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빛. 그런데 이 빛이 또 이 모든 신비주의 그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빛, 환함, 혹은 다섯 선생님은 영광이 걸려서 환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셔요. 유대교 전통 중에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발라. 카발라라고 하는 전통은, 이거는 유대교가, 보통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교가 내려오다가 예수님 오시면서,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교는 예수님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하면서 계속 이 저 다른 종교에서 그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발전 과정에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카발라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카발라 전통에서는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의 하나, 엔소프라고 하는 절대자 하나. 그 절대자 하나는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긴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불교로 말하면 공이고, 도교로 말하면 무고, 유학, 신유학, 유교로 말하면 무국상태, 무국상태. 이런 무국상태에서 뭔가가 탁, 이렇게, 이 유해 세계와 접촉을 하는, 그 접촉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는 동시에 뭐냐면, 영원한, 무한한 빛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쓰면, 무량광이에요, 무량광. 이 무량광 속에서 열 개의 빛이 내려옵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해서, 나중에 또,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면 여기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하나를 통해서 무게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동양하고 뭐 다를 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용만 물론 무슨 지혜, 뭐 왕궁, 뭐 이런 그 쉐키나 뭐 이런 용어를 썼지만은 그 전체 구조에 봐서는 예, 그 하나, 그 도교에서 되돌아감이 도에 긴다. 뭐 되돌아가서 뿌리로 돌아가 환본 이런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 원시 반본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이거 여러분 보시고 여기서 동화복음은 이걸 쪼개보라, 거기야 내가 있다. 뭐 돌을 들어보라, 거기 내가 있다. 이 말은 모든 만물 중에 계시는 하나님, 혹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 나, 이런 그 신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범죄신론, 판엔테이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 썼는데, 그리스도, 웨이먼 파니카 이렇게 말했는데, 웨이먼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참 주목해 보아야 할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유영모 선생님만큼 훌륭하신 분인데, 스페인에서 힌두교 아버지와 가톨릭 스페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학교를 가톨릭으로 자라나서 물리학 박사가 되고 뭐 화학 박사인가 뭐 되고 화학 박사 물리학 박사 그 다음에 또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학 박사가 돼서 인도로 가가지고 힌두 그 선교사로 인도로 갔다가 힌두교를 좋아해서 힌두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힌두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를 공부하다가 다시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힌두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톨릭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 내가 불교인을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힌두교나 가톨릭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은 자기는 세 종교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 소위 멀티플 멤버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멤버십을 다 가지고. 근데 종교학자들 중에는 종교학자들 중에 더블 멤버십 얘기가 뭐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니안스 말트라고 하는 그 미국 종교학교 회장도 하고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불교 기독교인 기독교 불교인 크리스천 부디스 크리스천 이런 말 하는데 유영무 선생님 물론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유영무 선생님은 부도 다오 크리스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도 다오 크리스천. 근데 이 파니카가 한 여러 말 중에 그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 누구나 예수님처럼 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다섯 선생님의 사당하고 뭐 다섯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섯 선생님은 세계적인 그런 사상을 뭐 판타보다 70년, 뭐 80년 전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홉째, 거기에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건 요즘 신학자들 중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쓴 책에도 있었지만은, 바드 선생님 뭐냐면 예수는 믿느니 아들 얼긴 믿으니 예수는 믿으니 넘낮 잘못 삼죽 가운데로 서서 오를 길 있음 믿으니 아무 무지하게 어려워. 함석헌 선생님이 캐나다에 제 집에 오셨을 때 제가 그 도덕경을 그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유영모 선생님의 늙은이라고 하는 도덕경 번역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읽으니까 뭐 이거는 뭐 한문 뭐 열 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또 도저히 못 읽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내가시는 분이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나 김은모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이런 걸 좀 잘 보내게 해주시면 저도 그걸 영어로 좀 다시 보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으니 없이 계신 믿으니 이 예수는 믿으니 예수는 믿은 분이에요. 믿은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 이런 뜻이에요. 믿으니 없이 계심, 없이 계심은 하나님이에요. 없이 계심을 믿으니 이 믿으니 하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주체예요. 그죠? 이 말은 예수는 우리의 대표, 예수의 혈육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혈육.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 faith in Jesus.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faith of Jesus. 예수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믿음을 우리도 믿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면 요즘 그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영어로 해서 Jesus mind style 혹은 그 life value 뭐 이런 거를 믿는 거. 그게 다섯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 같고. 제가 이거는 중심 뜻은 아니지만은 제가 참 신기해서 쓴 게 있는데 성탄이란 내가 어린 나로 거듭나는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셨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얼로 다시 얼의 나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다. 내 가슴 속에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한다. 끊임없이 성불해야 한다. 제가 쓴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성불하신 예수인데 끊임없이 성불해야 돼. 우리가 전부 다 성불해야 돼. 참된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체험하라. 제가 이 성탄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아주 재밌는 예화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온다 하면 4살짜리나 뭐 5살짜리 애일 경우 산타크로스가 정말로 문자적으로 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는 것이 그 애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 착한 일을 한 것도 아 성타 저 뭐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을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애가 좀 크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 거기다 선물 집어넣는 걸 보면 아 크리스마스는 우리 식구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혹은 동생한테 선물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아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좀 더 나이가 들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나처럼 행운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발전하는 게 크리스마스 정신의 그 더 확대. 그러다가 제가 저는 한 개를 더 넣었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정말 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든 게 아니라 이거 정신이 성숙해서 아 크리스마스란 것은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천지합일이나 신인합일의 경지를 아름다운 얘기로 한 거구나. 여기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영무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아 크리스마스는 그거보다도 내가 매일 태어나는 거구나. 남의 얘기나 내가 태어나는 얘기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신비주의적 제가 신비주의라고 하면 전에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신비주의적인 그 요소라 이런 말을 쓸 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비주의란 것은 이런 뭐 괴상한 이런 뜻이 아니라 신비주의란 것은 사실 종교에 박 교수님도 그 책에 신비주의라면 안 좋은 걸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면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 와나 같은 사람은 저 예 썼는지 모르지만 21세기의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이 아니면 아무도 아니라 그건 쓸데없는 거라고 이런 말까지 하고 돌치 죄레아 같은 사람은 이 신비주의가 여태까지는 몇 사람 그 select few 그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필요한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그 정신 연령이라든가 뭐 시대적인 그 성숙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민주화란 말을 써요. 신비주의의 뭐 대중화다 이런 말을 했던데 하여튼 그 모든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네가 텍스트를 보면 표피적인 그 층이 있고 다음 층이 있고 다음 층이 있고 적어도 네 개 층이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 이 처음에 그거는 하일리가는 물질적인 땅이에요. 땅. 다음 사이킥은 심령적인 거예요. 다음에 유메틱이란 말은 그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음에 미스틱,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네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수고하고 묵은 다 내게 오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문자적으로 하면 아, 내가 오늘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더니 힘들어 죽겠구나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이 저기 그 그림이 어디 있나 그리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문자적이고 아 예수님 내게 평안을 주구나 내 마음이 참 쉽구나 이거는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영적인 혹은 그 신비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영근 선생님은 내가 매일 태어난 것을 성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네 번째 이 레벨까지 내려가셨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 아까 말한 그 카발라에서는 네 개의 그걸 뭐라 하냐면 첫째는 문자주의적인 이해, 두 번째는 메타포리컬한 이해, 이거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 이해, 세 번째는 미드라식, 미드라식이라는 유대인들만 가지는 독특한 그 해석 방법이에요. 구약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신약의 그 얘기, 구약의 얘기를 끌어다가 신약의 얘기를 부각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모든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12살 아래 모두를 죽이잖아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와 상관이 없이 그 마태복음 기자가 모세하고 예수님을 동격으로 혹은 모세 예수님도 모세처럼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 방법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든 아이들을 물에다 다 던지라 하는 그거하고 같이 끼워놓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미드라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탁 갈렸잖아요. 물을 갈리고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확 가르고 이제 갔는데 그것은 물을 가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하늘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늘을 물로 봤어요. 파란 게 물이니까 물이 딱 갈라지니까 아 예수님도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이게 미드라식 그 해석 방법이에요. 다음에 가장 깊은 것은 사드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신비주의적인 해석 방법. 근데 다섯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계속 이 네 번째한테 우리의 그 주목을 그 네 번째 차원으로 돌리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재림 신앙의 비판 이건 뭐 지나가겠습니다. 다섯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 다시 신자들은 각자 욕망에 주로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운 님 따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름이 중요하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불타다 불타다. 다섯 선생님은 불을 얘기는 무지하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시간이 됐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나온다. 생각의 불이 붙어 내가 나온다. 생각의 불.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이 타는 화로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야. 생각이 기도야. 머리를 위로 우러러들게 하는 거룩한 생각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불꽃이다. 좋은 생각에 불이 타고 있으면 생명에 해로운 것은 나올 수 없다. 다음에 바탈태움 이런 말이 중요한 용어인데 바탈태움이라는 것은 바탈이라는 것은 이게 본래 성격이에요. 그 나쁜 성격. 그것을 태우라. 불태우라. 불태우고 그러면 타고 말을 타고 올라가듯이 타고 올라간다. 판단계 두 마리 그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말을 타고 올라가듯이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여튼 불태움 불태움 나무의 불을 사르듯이 자기의 정신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 나탈은 타지 못하면 정신을 잃고 실성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계속 불타 불타 하는데 도마복음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예수님 뭐라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불이 붙어 타오르기까지 잘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뭐라 하냐면 누구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멀리 있는 거죠. 이렇게 불타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불타고 있으니까 가까이 와서 너도 불타라. 난 불 지핀다. 이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세례 두 가지나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물로 주지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성령이 먼저 와요. 성령이라는 건 바람이에요. 바람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로 세례를 준대. 제가 그 이 해설을 여기 쓰지 않았지만은 물로 씻을 수도 있어요. 바람으로 후후 불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로 완전히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정금 같은 그 순금으로 순화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기독교 초기에서는 이 물 가지고만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제세례파 비슷한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도마 복음 같은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평화 전쟁, 이건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상 숭배. 아까 그 과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과거는 과거로 물리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그 장사신에게 하라.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영의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마공에도 그런 말이 뭐 성경에도 있지만, 사람은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에 분쟁을,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 식구가 있는 집에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들 집에 맞설 것입니다. 모두가 홀로 설 것입니다. 아까 홀로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서로 싸운다. 여기서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아기자기하게 평화스럽게 이 뭐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고, 하나는 이 압제하는 사람이 조용해 해가지고 꿈쩍 못하고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같은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는 로마의 철권이 모든 그 이 식민지를 꽉 누르기 때문에 식민지가 꿈쩍 못하는 평화인데, 그런 평화는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 아닙니다. 그런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나 모두가 다 제소를 내는 그런 평화를 준대. 그러기 그와 함께 이제 우리의 그 평화, 그런 억압적인 평화를 주려고 한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맞죠.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관심 분야인데요. 다섯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 석발은 우리와 똑같다. 유교, 불교, 예수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신을 하나로 고동시키는 것 뿐이다. 이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고동시키는 일이에요. 아까 means for transformation,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낸다. 여기서 유불도 혹은 기독교가 다 회통하는 것을 보습니다. 이런 것을 박재순 교수님은 이거를 종교 이원론이라고 정의를 하셨고, 또 뭐 최인식 교수라든가 오정수 그런 분은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이 다섯 선생님은 계속 그 중에서 기독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뭐, 그거의 정의에 따라서 합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섯 선생님은 베타주의라든가, 소위 요즘 말하는 그 대체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베타주의는 뭐냐면, 내 종교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내 종교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그 태도가 베타주의예요. 다음에 이 그 대체론자는 뭐냐면 내 종교만 맞고 네 종교는 틀리니까 네 종교는 버리고 내 종교로 대체하라 이런 주인데 다섯 선생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종교 이 기독교인임을 계속 강조하는 게 다원주의를 이렇게 정리하면 다섯 선생님도 다원주의라 말하지. 다원주의는 뭐냐면 여태까지 종교가 좋으냐 나쁘냐는 다른 것을 그 잣대가 뭐냐면 오로지 이것이 내 거냐 네 거냐 이거가 여태까지 가장 중요한 잣대였어요. 내 거면 옳고 내 거가 아니면 다르다. 이것이 종교 배타주의. 뭐 연구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내 종교는 옳고 혹은 내 교회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 이거는 극단의 그 배타주의인데 물론 다섯 선생님은 그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원주의다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그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저 하기 곤란한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예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는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 너희들의 어머니는 다 틀렸다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섯 선생님은 내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좋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에게 좋다. 그걸 너희 어머니가 가짜 어머니라는 걸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런 태도가 돼요. 하여튼 나가면서 다섯은 현교적, 아까 말한 엑소테릭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 미리적 에스테릭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찾으신 분이 아닌가.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20세기의 종교의 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미리적인 측면을 찾는 것.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잘 믿으면 뭐 구름 타고 하늘에 어떻게 올라요? 하늘이 어디 있는데 하늘이 올라요? 제가 다음에 만약 글을 쓴다면 천국이 없다 하겠어요. 천국. 하늘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하늘에는 한나라가 없다. 그런 그 현교적인 그 문자주의적인 혹은 그 표피적인 그런 종교는 지금같이 머리가 커진 이 현대인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4살짜리 지금 오늘 21세기 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17세기나 뭐 4세기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켄 윌버라는 사람은 인류의 그 정신 발달이 마치 하늘의 살결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꼬리가 긴데 앞서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서가는 요 어드밴스트 그 층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쯤 여기 있고 아직도 꼬리가 저기 뭐 기원전후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 저기 예수님이 아까 그 빨간지에 뭐 그 까만 글자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가르쳐 아들과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말은 2세기나 3세기 나온 생각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하는데 아직도 저 꼬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다 봤는데 왜 그때 그 말을 왜 못했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장사에 대한 장사 지낸 얘기를 쫙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자기 장사에 대해서 장사 지낸 일을 쓸 수 있냐 하면 잘 믿는 사람 뭐냐면 아직도 저 꼬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 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장사를 왜 못 보냐 그러면 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꼬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종교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와 있고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판에 이 다섯 선생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지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길을 터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대신 저 종교에서 감사합니다.
3분은 아주 귀한 시간인데 귀한 시간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저 오강란 교수님 말씀 시간이 아깝지 않은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 공부와 연결시켜서 유영호 선생님의 그 사상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주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를테면 죽기 전에 죽으면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 유영호 선생님의 사상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혹심해졌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죽으면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 죽줄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의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못난 나를 쫓아나는 것이 귀신 축적이다. 이 말도 그 비슷하게 한지가 생각을 했지만은, 요렇게 들어오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제가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그 귀하신 교수님이시고, 1년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귀한 자리니까, 그냥 가시지 말고, 꼭 같이 나눌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하셔도 좋고, 또, 오 교수님께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네.
아, 저
크게 말씀하시든지 마이크를 좀 쓰시든지 하셔도 마이크 좀 여기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여기 가운데서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 간 대화에 관련된 여러 그 모임에 나가서 이제 한 가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그 현상 배후에 무슨 어떤 현상의 근거가 되는 어떤 여러 실제들이 있고, 그것과 현상과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어떻게 좀 행복이나 구원의 문제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영성 흐름하고, 현상 배후에 그런 거를 설정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독단이고, 그것은 궁극적 실체를 바로 직면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성 전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이 어떤 대화의 장벽이 좀 있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유용모 선생이나 한성관 선생이나 또는 또 선생님 자신이 이렇게 여러 종교 전통을 봤을 때 그 현상 배후에 뭘 설정하고 그것과 현상과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그 좀 해보려고 하는 그쪽 계열하고, 그거를 다 지워야만 오히려 궁극적 실체를 바라볼 수, 이게 화해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질문? 그거?
잘 안 들어요.
그 좀
이거
그 여기 보면 되겠어요.
네. 그 무슨 질문인지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예, 무지하게 그 어려운데, 제 강의할 때마다 와서 질문하는 그 고명선 제 아주 어린 후배입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제를 가정하고 들어가느냐, 실제가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이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결혼에 이르느냐, 어떤 것이 더 좋냐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유영무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은 물론 그 없이 계시니 하는 그 궁극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리얼리티한테 어떤 그 thing이 아니에요. 리얼리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 할까 하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의 상태예요. 그 리얼리티라고 할 때 그걸 무슨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 소위 말하는 물화해가지고 verify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아마 유영무 선생님과 그 함석관 선생님이 얘기하고, 뭐 도덕경에서 아마 도라는 것은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라는 게 어떻게 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해진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원리의 또 그 예, 그는 또 그것에 또 그는 그것에 또 그는 이렇게 가면 그때는 뭐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없이 계신다 이런 걸로 아마 비교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걸 먼저 전제하느냐 안 전제하느냐보다 우리 어릴 때 뭐 사다 보면 한국말이 제일 좋으냐 안 좋으냐 물어보고 그냥 한국말 하다가 한국말 속에 아 이런 말 있구나 저런 말 있구나 하면서 영어하고도 비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의 뒤에 있는 어떤 무슨 에, 그 실제를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냐, 안 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동그랗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또 뭐, 그 저기, 제가 한 번에 뭐, 저기,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 생활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종교가요.
예.
그 종교 자기가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거의 4천만에 자기들이 표시한 국가의 브라운부의 종교가 제일 많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이제 행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인가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그 구영호 선생님이나 했던 선생님 이제 독일사람 사상과 그러면 기독교도 이제 같이 뭉쳐서 하나가 되겠다. 그 기독교도 교회 교계 이제 빠졌죠. 그래서 불교나 기타교도 전부 같이 뭉쳐서 그 진실한 신앙 참 신앙을 갖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게 지금 그 다섯 선생이나 한정원 선생님 주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좌를 들으면서 자꾸 더 이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현재 이제 우리나라 형편으로 이식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자기만족으로 그것들이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형편에 어떻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미주나 그 캐나다나 그게
예, 그 저기 종교다원주의 혹은 뭐 에, 그 수용주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그 에, 조심해야 할 것은 에, 현재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를 모두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마치 모든 식당을 전부 다 하루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 음식만 파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에,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에, 그, 이,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체주의, 내 종교만 옳고 이 종교는 그랬으니까 내 종교로 이 종교를 대체하라 이렇게 하면 대체주의. 두 번째는 그 충족주의. 충족주의란 뭐냐면 에, 이 종교에도 뭔가 좀 에, 그럴듯한 게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내 종교를 가지고 와서 채워라 하는 거예요. 불필먼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뮤추얼리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 내 종교 하, 참 너무나 비슷한 게 많구나. 비슷한 게 많으니까 우리 비슷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이 그 뮤추얼리티. 이게 옛날에 그 다운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acceptance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너도 다, 너한 얘기하는 건 내 얘기 다 다르다 이거죠. 이게 다른 게 아름다운 거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서로 배우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에, 그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다. 그래서 acceptance 모델. 제가 보기에는 유영민 선생님이나 이 저기 함석근 선생님은 이 acceptance 모델. 물론 같은 걸 다 얘기하지만은 그거에 있어서 배워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내 살을 찌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 뭐, 뭐 평화스럽게 잘 이쪽으로 잘 살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그 영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대화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기를 바란다. 이런, 물론 그런 말씀 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그 아까 말한 그 에스테릭, 그 심층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그 얘기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그 도덕경에도 보면 아름다운 노래, 맛있는 걸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도는 담백해서 맛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아까 박 교수님이 명동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오냐 했는데 오늘 무지하게 많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제 세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뭐 도에 맛이 없어서 안다 그랬는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하는 이 인터넷이 사실은 이게 이 지식의 혁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활자 시대에 활자가 나온 것보다 그 더 이상으로 활자가 나오는 종교개혁이 생겼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하니까. 그보다 더 큰 혁명인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유영무 선생님 안 만나봤으면 유명 선생님에 대해서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뭐 농사만 짓고 있는데, 박영호 선생님이 유영무 선생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거가 됐기 때문에, 서로서로 알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이 종교의 핵심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절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우, 제가 뭐, 딴소리가 되겠습니다만, 기독교의 경우, 지금 옛날식 기독교를 그대로 갖자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그 옛날식 기독교, 컨벤셔널 크리스천티, 옛날식 올타임 크리스천티, 그런 크리스천티를 기독교를 가진 나라일수록 기독교적인 걸 못 산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독교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뭐 아이슬란드, 영국 이런 데서는 이 인류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예요. 뭐 복지라든가 무슨 뭐 문명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정의라든가, 제1세계 중에 옛날식 기독교가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런 데서 제일 후진국이에요. 미국 중에서도 이 중서부, 중부하고 남부, 소위 바이블 벨트가 제일 후진데요. 왜냐면,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사하고 복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식 기독교는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감사다 하면, 잘못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안 하고, 왜 우리가 알아서 말이야, 뭐, 건방스럽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같은 건 자연적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사가면 교회 오라고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복지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종교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교육이 발달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적 혁명이 생기면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 점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많아지고 예, 또 다른, 예.
제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종교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종교를 나누는 기준은, 신앙의 대상이 예수면 기독교고, 신앙의 대상이 뭐, 부처면 불교 이런 기준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종적인 구도가 아닌, 그런 수직적인 구도로서 다시 나누자고 하셨는데요. 형교에서는 뭐 문자주의, 토피적, 뭐 기복신앙이 나타날 수 있고, 밀교에서는 뭐 일치성, 내재성, 뭐 신비성, 신비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뭐 네 가지로 하셨는데, 문자, 은유, 미드라, 십사등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사회윤리와 사회운동, 사회역동은 어디쯤에 포진할, 어디쯤에 있을까요? 교수님?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장자에 보면 그 장자에 나오는 공자와 장자에 나오는 뭐 이 다른 이름은 이건 사실 전부 장자의 공자가 나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장자에 나오는 공자는 장자 생각을 대변해 준 사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제자 있잖아요. 가장 불편한 제자. 아니가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위나라에 뭐 지금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생을 해서 죽는 사람이 뭐, 그 연못가에, 호숫가에 갈대처럼 죽어놓은 거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좀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제가 선생님과 제 훌륭한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했는데 왜 못 가면 안 된다. 아, 제가 뭐 항상 자기에게 자격을 쭉 얘기한 거예요. 뭐 자기는 그 임금이 뭐 말하면 옛날 고사를 써가지고 말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경영학, 뭐 정치학, 무슨 뭐 고전학 이런 것들 다 이제 PhD 몇 개를 가진 사람이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공자 안 했네. 그럼 왜 안 됩니까? 좀 같이 자네 좀 굶어야 되네. 아이고, 제가 가난해서 굶는다는 건 뭐, 밥 먹기보다 굶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의식적인 굶음이고, 육체적인 굶음이고, 내가 말하는 굶음은 신제다. 마음을 굶기라. 그렇게 된 다음에 가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지만은, 네가 섣불리 이끌어가면 너도 죽고 그 사람도 뭐 잡혀가는. 요즘 정치 중에 뭐 신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같은 그 장제 보면 그 순임금이 그 어떤 산 깊이에 있는 그 진인 네 명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오면서 하면서 뭐 거기에 무슨 표현을 쓰는지 하여튼 자기가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그 종교적인 깊이에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나와가지고 뭘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회의 역할을 합니다. 또 알란 워치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이런 종교적인 깊이에 들어간 사람이 무위를 행하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우선 우정부는 일으키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그만큼 정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신비주의와 행동, 이 문제, 사회참여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신비주의적인 사람, 도덕경의 무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나의 이고를 빼버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아주 힘있는 함입니다. 함이 없는 함이라는 것은 힘 있는 함.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 같은 가르침이 아까 그 어떤 책에도 어느 면에서는 저기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서 자기 혼자만의 문제고 개인 문제, 저 사회 문제 등한시하지 않는가 이런 그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힘든 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은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 좀 낯선이란 말이구나. 그리고 뭐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줬어. 도구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하지 않는다. 그런 예수님이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반사회적이다 혹은 사회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 생각
안 하는데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 주님 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저는 가끔 나와서 또 뵙고 저기 말씀 듣기 위해서 유모 주님 말씀이나 뭐 선생님 말씀 좀 나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밀교적인 어떤 수준에서, 저 깊은 어떤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와 그 다음에 불교와 또는 도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예. 그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는 예수님과 공자와 또 불부처님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맥락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 속에 유영호 선생님도 같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이렇게 예, 갖게 하는데.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불도 기도 폭풍을 이제 유영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주의를 종교적인 입장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라는 요 대목에서 저는 뭔가 이거를 하나의 뭔가 그 레벨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종교 이론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니즘이라는 거는 저희 그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 유일적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전체주의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진리만이 옳다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태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어떤 이거를 종교 이론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제가 이제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뭔가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회통의 문제하고는 이 이론론이라는 네.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다원주의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또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을 때 신층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은 현상적으로는 다원적이고 네. 개방적인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어떻게 무슨 아까 보면 제가 저기 우철철 다원주의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론주의도 글쎄 아까 말씀하신 뭔가 나왔는데 뭐 뭔가인데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 좀 그 회통주의 뭐 회통주의도 괜찮은 거예요. 회통주의도 있는데 그 신론을 얘기할 때 그 유일신론이라고 해요. 모노티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노티즘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모노티즘이라면 하나 신이 하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 Only one God, none other. 네.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건데 네, 종교 그 사를 보면 그렇게 믿지 않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 같은 건 한 신의 이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부정하는 게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하나 고르고 거기에 자기의 뭐 정성과 뜻을 다 바치되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신론을 가지고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단일신론. 다 같이 하나라는 뜻의 헨하고 모노인데 처음에 그는 모노티즘이라고 두 번째는 헤노티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구별을 하는데 이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도 유영무 선생님은 다른 종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뭐 김경재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라 하냐면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게 뭐 하나님 뜻인 거지 뭐 하든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한국 사람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자기가 이제 김경재 목사님 말 좀 정말 대담한 그 발언이에요. 저하고 그 어디에 가서 대담한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은 종교는 천도교다. 그러나 자기는 어떡하다가 기독교에 있는데 후회를 하진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천도교가 좋다. 이런 얘기를 저도 천도교보다 좋은 종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유영호 선생님 하신 말씀은 사실 천도교와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 곡에 있다면 시천주 인내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사인여천 내 속 그 도마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나면 내 안에 하나님 또 딴 사람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참 나다. 뭐 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참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는 내가 떳떳해지는 거예요. 늠름해지는 거예요.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형제자매로서 다 같이 그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뭐 신유학에서도 계속 만유 일체 뭐 뭐 그 그런 얘기들 그 화엄뿐만 아니라 사실 신비주의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다 같은 그 이 상직 상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다른 어머니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주의가 무슨 주의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가지고 회통주의? 회통주의라 뭐 하여튼 그런 주의.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다원주의라는 말은 요즘은 아주 그 이 한국에서 다원주의라는 무슨 뭐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다원주의라는 말만 하면 이거 안 된다는데 사실 전에 제가 한국 와서 제가 다원주의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한국교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나다에서는 이런 말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서양에서도 다원주의라는 말 아까 말한 대로 그거가 잔힉이 너무 강조하니까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니까 다원주의라는 말을 대충도 안 쓰고 뭐 딴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CR주의라고
들어봤어요. CR주의요? CR도 괜찮아요. 왜냐면 CR은 그 밑에 가서 하나지만은 열매를 맺을 때는 여러 가지 맺으니까 그런 말로. 네. 다른 얘기 있습니까? 시간이 하나만 착한 얘기. 네.
끝나고 여쭤보려고. 기독교에서 뭐 참나 뭐 이런 부분 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제 유례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불교.
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는 그냥 뭐 천국이나 지옥.
네.
간단하게 설명.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걸 자세하게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아는 친구는 못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인도의 뭐, 뭐 경쟁 주권화 그런 과정을 그런 건 여러 가지 뭐 깊이 들어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근데 기독교에서 더 그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든 종교가 하나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모든 자세히 들어갔는데 저는 뭐 내 안에 그게 저 배우기 전에 제가 깨달았던 게, 지금 듣고 나면 사실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예. 두 분이 전문가니까 제가 대답을 해도 되지만, 유명호 선생님 죽음을 환영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죽음은 하늘로 솟아오른 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영수적 비슷한 면도 하여튼 육체를 벗고 자유스러워진 데, 그, 플라톤의 경우, 뭐, 소마, 세마, 세아, 뭐, 에스틴 이런 말 쓰면 우리의 몸은 무덤이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죽음을, 환영하라.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 이 중세 그 신비주의자들 전부 다 메멘토 모리란 말을 써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 한번 기억해. 메멘토 모리. 그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무덤에 가서 명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밖에 없는 삶을 이렇게 계속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윤회설로다가 죽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유일한 그 설명 체계는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도 윤회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기독교도 3, 4기까지는 유례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서양 불교인들 중에 서양 불교인들 중에 유례설 같은 건 난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윤회설이 불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설득이 있으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나 죽어보겠다. 그러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고. 근데 하여튼 서양 불자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침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연등도 하지 않고 뭐 예불도 하지 않고 하다 앉아가지고 참선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깨침.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부처님 탄식일 때 해공수님이 나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저도 혼자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란 말은 깨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유일회적으로 once for all 한 번 내 생에 확 깨친 그건 확연대오인데 그것만 깨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을 올라가면서 종교라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좀 더 많은 거고 좀 더 많은 거 그럴 때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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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종교라고 지금 근데 다섯 사람은 그걸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 시원 올라가면서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 하면서 올라가는데 아하 하려면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이 아 이거 좀 안 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어와 아의 연속이 종교적인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유해 같은 거로 설명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그 지금 이 삶이 그 깨달음인데 아까 그 해공수님은 깨달음이 요만큼 붙여고 요만큼 붙여고 요만큼 붙여고 근데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 종교에서는 한번 딱 깨치는데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라미 타버리다. 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요만큼 깨치면 요만큼 자유스러워지고, 요만큼 깨치면 요만큼 자유스러워지고, 요만큼 깨치면. 깨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자유의 폭이 혹은 그 양이 넓어진다. 이렇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매일 살아가면서 다섯 선생님은 매일 우리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 different dimensions of reality.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물의 다른 차원을 자꾸 발견해요. 그런 것을 예, 종교인데, 그저 믿고 뭐, 천남갈 그렇게 바라고, 이제 아들, 그것도 필요해, 아까 말했는데, 그거 필요하지, 없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사람에게는, 다섯 선생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에 책을 쓴 제 앞에 책 그 글자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여러분에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책을 닫으십시오. 이렇게 쓰라고 그냥 뭔가 지키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예. 네. 네,
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나 귀한 자리니까 아까 저는 저보고 저 이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지만은 그런 말씀하기는 좀 죄송스러운 것이 75년대에 딱 한 번 찾아뵙고 두 시간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수술을 받느라고 몸이 아주 어려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뵌 거는 함석관 선생님 4번년 들어가셨을 때 78년도에 그때 유영호 선생님 오셔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멀리서 잠깐 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옆에 계신 박영호 선생님은 아주 오랫 동안 그 이영호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생활을 같이 하셨고 몸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신 제자분이시니까 이 귀한 자리에 아까 죽음 얘기도 나오는데 시간 같으면 짧게 한 말씀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죠? 저 박 선생님이 쓰신 책이 여기입니다. 다섯 기준.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말단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박재승 박사님이 마이크를 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다섯 선생님은 이 얘기나 글을 쓴다 그러면 김호 교수님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박재순 박사님도 이정배 교수님도 책을 내셨고 이제 오광남 교수님께서 다섯 선생님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뭐 말하는 것이 없는데 아까 뭐 어떤 실제를 뭐 전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땅 속에 라바가 마그마가 있잖아요.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뭐 땅 파고 들어가서 아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화산에 대해서 폭발이 되니까 아 땅 속에는 용암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가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뭐 칸트도 뭐 알지 못한다 그랬는 건데 그 영이 내 마음 속에 터져 나오니까 아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건데 그걸 뭐 우리가 뭐 가정으로 전제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다섯 선생님도 2000년 전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마음 속에 왔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도 왔다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관련론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또 지금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 건 하나님으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체 아닙니까? 개체가 됐다가 다시 원태 복귀해가지고 전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죽어가지고 또 박영호 뭐 함석헌 유영호 만나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떨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영생하는 거지 어떤 개체 개인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에는 이름이 필요 없다. 너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만하겠습니다.